오늘 말씀은 또 실수가 있어도 은혜가 또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 증거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주 굉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을 이제 멸하시려고 작정하실 때 아브라함은 집요하게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를 하게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소돔을 이제 멸하시죠. 아브라함의 그 기도로 말미암아 롯이 이제 구원함을 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0장에 와 보면은 아브라함이 또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24년 전에 애굽을 내려가서 애굽 왕에게 거짓말을 했던 것과 똥 마찬가지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또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 이렇게 속이고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그 내어주는 그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발염치한 그런 일들을 하고 거짓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꾸짖고 아비멜렉을 꾸짖고 또 아비멜렉 꿈에 나타내서 책망하고 사라의 정절과 아브라함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거짓말을 용서하셨다라는 말씀은 없습니다만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후손, 그 후손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이제 개입하셔서 그들 건져내셨습니다.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 이야기 중심인데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반복된 실수와 또 잘못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수준이에요. 우리가 죄인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건지십니다. 우리를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은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의 회개보다 빠르다는 사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거룩한 피로 우리를 덮으셔서 정결하게 해서 주님 앞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부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죄한 이 아비멜렉 이 부지 중에 죄를 짓지 않도록 막으십니다. 선민을 위한다는 이유로 결코 그 무고한 아비멜렉을 희생시키지는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수치를 당하고 부끄럽게 되었지만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수로 위기에 처한 아비멜렉과 그의 가정을 아브라함의 기도로 회복시켜주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또 실수가 있어도 은혜가 또 이긴다는 이 믿음을 유지하려면은 첫 번째는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오늘 1절, 2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베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랬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패역한 소돔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아주 신앙이 성숙한 것 같아요. 그런데 소돔성이 멸망하고 난 뒤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한없이 그냥 추락했습니다. 그러면서 20년 동안 정착했던 그 헤브론 마므레 그 장소를 떠나게 됩니다. 그랄에 거주하기 전에 아브라함은 24년 전에 애굽에서 한 그 실수를 그대로 또 합니다. 거짓말해서 또 속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이 보호 본능, 사람이 이 목숨을 지키고자 하는 보호 본능이 있기 때문에 이 자기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거짓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에 거짓말을 했던 것과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 헤브론 그 마므레 지역을 떠나게 되었는지 그 이유와 설명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로 추정은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창세기 23장을 보면은 헷 족속,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를 쳐들어와서 거기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소돔이 멸망을 할 때에 하늘에서 유황불이 막 떨어졌는데 화산이 폭발한 것처럼 그야말로 그 먼지와 재가 다 날려서 헤브론을 뒤덮였기 때문에 도무지 거기에 살 수가 없어서 이제 그럴 땅으로 옮기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 주장인데, 두 가지 주장에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환경이 어려워서 아브라함의 나이 99에 사라 나이 90세에 헤브론을 떠나서 사해 서쪽에 있는 작은 성 그랄로 내려갔습니다. 아브라함의 문제가 뭐냐면은, 아직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것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헤브론을 떠나 그랄로 내려간 것이 문제입니까? 여기에 대하여 우리가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두 가지 다 문제지만은 이 순서를 보게 되면은 그랄로 내려간 것이 문제입니다. 그랄로 내려간 것이. 만일에 내려가지 않았다면은 아브라함이 거짓말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라도 어려워도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머물러 있어야 할 존재인데 그랄로 내려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그랄에 내려가지 아니하고 마므레 헤브론에 머물러 있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성경에 말씀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그랄로 내려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헤브론 마므레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가야 할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를 모르고 그냥 가라 했는데, 결국은 22장에 가보면은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야 하는지를 밝혀 조명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리로 부르신 것이죠. 그런데 이 헤브론은 그러면 어떤 장소냐? 결국은 아브라함이 여기 살다가 잠들어야 할 장소인 거예요.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는데, 사라가 아브라함이 마므라의 근처 막벨라 밭 동굴을 사게 됩니다. 그때 이 헷 사람에게 은 400세겔을 주고 사는데, 결국은 이제 아브라함, 이삭, 그다음 야곱 이 족장의 부부가 다 거기에 장사가 됩니다. 거기에 묻힙니다. 이제 그곳 마므라는 유대교회에서 예루살렘 성전 다음에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은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랍비 전승을 보게 되면은 그곳에는 아담과 이브도 못 쳤다, 이렇게 뭐 주장을 합니다. 뭐 그건 뭐 바른 주장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또 역시 이슬람 전승에도 그렇습니다. 그곳에 요셉과 에스도 묻혔다고 하는데 사실은 요셉은 그게 묻히지 않았습니다. 세겜에 묻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장소가 보통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 뭐 사람 죽은데 그 장소, 거기에 장례 지낸 그 자리가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장소적 의미는 영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장소 개념, 공간과 시간과 장소 개념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이곳에 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성도가 어렵고 환경이 어려워도 장소, 하나님의 임재한 그 장소는 떠나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랄 지역으로 내려간 건 그건 실수입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문제와 사건이 있어도 결국은 헤브론 마므레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려가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내려가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주신앙입니다. 정주신앙. 정주란 말은 뭐냐면 한 곳에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베네딕트 수도원 그 규율에 나오는, 이제 그 아주 중요한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수도사로 헌신할 때는 장소와 공간에 대한 신의를 강조하고 그곳에 뿌리를 내리라는 것입니다. 장소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듀크 대학 신학부의 교수 윌리 닝거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교수는 The Christian Imagination이라고 하는 이 책을 썼는데요. 거기 안에 보면은 중심되는 주제가 이겁니다.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땅, 장소 및 공간과 거의 관계없다고 규정하는 기독교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아야 한다. 이렇게 역설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장소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험과 갈등이 생길 때, 사정과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려울 때도 사람들은 그냥 교회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힘과 지혜는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교회를 떠나면 주님 떠납니다. 교회 외에 어딘가 이상적인 장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허상을 쫓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반드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교회를 떠나면 삶의 자리에 두려움과 불안이 그냥 한순간에 엄습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을 해서라도 자기 목숨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하면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세상 임금, 거짓말쟁이 사탄이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라고 하는 이 장소적 의미, 이걸 절대로 가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 거룩한 자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성전을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당은 건물 아닙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건물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곳에 모일 때 성령님이 이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예배당은 구별된 곳이고 거룩한 장소죠. 이것은 뭐 교부들이 자주 강조했습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 나중에 교회를 우상화하는 그런 이제 일들, 부정적인 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구원이 주님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 그 자체지만은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신약 성경에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도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장소적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에도 교회가 하나님의 집, 장소적 개념. 베드로전서 4장에도 교회가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장소적, 공간적 이 예배의 처소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는 생명의 영이 숨쉬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시련이 있어도 교회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고 회복시키시고 또 새롭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헤브론 마므레에 있을 때에 그때는 하나님 앞에 신실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데 그 아래 내려갔었을 때는 그야말로 바람 빠진 풍선처럼 믿음이 밑바닥을 쳤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의 몸을 계속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은 나의 성품과 기질이 성향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만지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천하장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탁월한 운동선수라 할지라도 소속된 구단을 떠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절대로 자기관리 못합니다. 성도도 교회와 교회라는 그 장소 공간을 떠나면은 반복해서 실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이 약속한 자리에 몸을 들이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많이 강조하는 목사입니다. 그 새벽 기도의 즐거움을 여러분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걸 어디서? 교회에서. 할렐루야? 나는 집이 멀어서 교회 오기가 불편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교회가 멀어서 뭐 이렇게 불편하다 이러지 마시고 계속해서 몸을 하나님 전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할렐루야.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 실수가 있어도 은혜가 또 이긴다는 믿음을 가지려면은 언약 때문에 끝까지 택한 자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보시면 언약 때문에 택한 자를 보호하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3절에서 7절에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을 했다 이랬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여 주여 주께서 어려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그리고 7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너는 선지자라 그랬습니다.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나 반드시 다 죽을 줄 알지니라. 그 밤이랬어요. 그 밤. 밤에 현몽을 해서 꿈에 나타났어요.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이 말씀을 묵상해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다급했어요. 왜 다급했을까요?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할 것이라고 언약을 했는데 만일에 아비멜렉이 사라를 손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뭔가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사라를 보호하려고 다급하게 그냥 그날 밤에 그냥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드디어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 때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20장에 아브라함의 실수를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뭘까? 이걸 이제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아브라함도 연약한 자다. 아브라함도 실수할 수밖에 없는 자다. 아브라함에게도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다. 아브라함도 죄인이다. 이걸 밝혀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아브라함이 또 실수했지만 하나님은 실수할 때마다 또 용서해 주시고 계속해서 용서해 주고 끝까지 용서해 주시고 그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그와 맺은 언약을 지켜나간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아들 이삭의 출생은 아브라함의 씨로 되어야 하기 때문에 출생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악한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비상 개입하신다. 이 세 가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게 되면은 아브라함을 선택한 하나님의 그 선택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약속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요셉의 꿈에 하나님께서 현몽하여 나타나서 오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헤롯이 어린 예수를 죽이려고 할 때에 꿈에 현몽해서 나타나셔서 빨리 지금 이집트로 피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상으로 개입하셔서 사라를 보호하시고 아브라함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과 실수와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구속의 역사를 진행하시고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섭리가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굉장히 느리게 역사하십니다. 아이고 왜 나는 왜 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하실는지 모르는데 그래도 하나님 일하셔요. 그런데 하나님 어느 날 그냥 한순간에 그냥 또 빠르게 일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완전히 그냥 뒤집어서 그냥 새롭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요즘 우리가 우리 교회가 새벽에 이사야서 이 40장에서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해 오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가만히 읽어보면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계속 설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의 구속자, 너희의 거룩한 이 이스라엘의 창조자, 너희의 왕, 이렇게 하나님을 자꾸만 하나님이 소개하면서 내가 지었다, 내가 택한 여수르나 지렁이 같은 이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허물과 죄와 불순종이 빽빽한 구름과 같이 짙은 안개처럼 되어도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거다.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전 일, 옛날 일,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의 죄의 실수거든요. 다 잊어버리라.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애걸복걸합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자꾸 이스라엘에게 애걸 복걸합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 이스라엘을 그렇게 설득합니까? 뭐 이유는 당연하죠. 이스라엘이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성령님이 마음 가운데 있으면 실수를 하고 불의에게 살고 죄를 지어도 배반해도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면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용서해 주신 줄 압니까?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를 뭐 좋아해서 사랑해서. 물론이죠. 그런데 궁극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해서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죄인인 우리를 계속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또 실수하면 또 용서해 주는 거예요. 또 실수하면 또 용서해 주는 거예요. 또 실수하면 또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만들어요?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룩하게 빚어가는 거예요. 오늘 아침 새벽에는요, 말씀을 보면서 너무 감동이 됐어요. 이사야 48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어 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치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구원받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없어요.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일들만 하고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잡혀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에게 상처받았다, 하나님께 상처받았다 그런 말들을 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상처를 받으면서도 우리를 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뭐 사랑스러워서 그렇게 구원하시는 줄 압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기 위해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비멜렉 사실은 굉장히 억울합니다. 잘못이 없어요. 잘못은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책망은 누가? 이 아비멜렉이 책망을 받아요. 무슨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너 손대지 마!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요. 아, 야단은 아비멜렉이 맞다고요. 맞는다고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하나님과 항의하지 않습니까? 근데 항의하니까 하나님 간단히 오해를 풀어주는 거예요. 아비멜렉아, 내가 살에 손대는 순간 사라에게 죄를 짓는 것 아니다. 그건 나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내가 너 죄 짓지 않도록 할 것이다. 그러니 절대로 손대지 말아라. 만약에 손대면 너와 내 자손들, 너 가족들 다 죽게 될 것이다. 빨리 돌려보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상과 이 자존감, 이것은요 교만하면 안 되지만 굉장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의롭고 선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실수하고 또 실수하고 또 실수하고 오늘 뭐 계속 해봅시다. 또 실수하고 또 실수하고 또 실수하고 해도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계속해서 용서하십니다. 무슨 하나님이 이렇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가 털까 봐. 우리는 그리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용서하는 거예요. 이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여러분 참 어떤 사람들은 넘어지고 이러면은 그 기복이 너무 심해가지고 추락하고 난 뒤에 다시 일어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그거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넘어지면 또 일어나야 돼요. 우리는 오뚜기와 같아야 돼. 넘어지면 딱 일어나고 넘어지면 딱 일어나고. 여러분 넘어지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넘어지는 거 당연한 거예요. 일어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기억해야 돼. 하나님 은혜로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이런 찬양 우리 성경 우리 찬송가에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찬양이 있거든요. 한번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있어도 하나님은 일어나라. 예수님은 보좌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라. 괜찮다. 일어나라. 들고 일어나라. 내가 너를 붙들어줄 것이다. 아무 일 없다. 일어나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었을 믿으시면 아멘. 고린도전서 1장 8절을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왜 이렇게 합니까? 우리가 선해서 이렇습니까? 우리가 뭘 착해서 그렇습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이 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임을 믿으시면 아멘.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은 만세전에 택하셨어요. 구속하셨어요. 지명하여 불렀어요.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씻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자녀 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선하고 착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마음 심령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하고 다른 것입니다. 노력해서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흠이 많고 또 실수해도 그 모든 것을 다 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것입니다. 그 이것은 세상의 어떤 지식과 논리로는 이해가 안 가요. 사실은요. 오늘 제가 여러분이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 좀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용서한 나를 내가 용서하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막 그냥 힘들어하고 막 그냥 고통스럽게 하고 막 그냥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의 거룩한 피로 덮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요, 하나님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약함과 부족함과 실수함을 보지 않고 오히려 뭡니까? 우리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일어나기만 일어나면 하나님이 잘했다 됐다 그냥 됐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실수가 있어도 은혜가 또 이긴다는 이 믿음을 가지려면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려면 다른 사람을 구원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7절에서 이제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절에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누굴 말하죠? 아브라함이 선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래요.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17절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우리 개역성경의 번역이 참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이 여자가 나의 아내가 누이다 이렇게 속였는데 아비멜렉이 데려갔어요. 여러분 그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는 사라가 예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사라가 예뻤다는 말이 없어요. 이 말은 뭐냐면 아마 아비멜렉이 많은 사람을 거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랄 지역의 작은 성에 살았던 그 아비멜렉도 아비멜렉과 이제 아브라함이 서로 이렇게 뭐냐면은 이제 같이 잘 살려고 하는 정략적인 어떤 그런 이제 결혼처럼 그렇게 하려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사라를 아비멜렉이 딱 데려가자마자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은 급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아비멜렉 집에 아비멜렉 아내와 여종 그런 사람들 다 출산을 못하게 딱 막아버렸어요. 먼저. 그걸 뭐냐면 먼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왕이란 말이 이 말이거든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려갈 때 그 일로 그때에 그냥 먼저 그냥 출산 못하도록 딱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난 뒤에 꿈에 그냥 나타났어요. 손대지 마. 너 손대지 말아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보내라. 그러고 난 뒤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비멜렉을 아브라함 보고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은 뭐라고요? 선지자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면 그거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이 참. 이걸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은 얼마나 세밀하신지 몰라요. 아비멜렉이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돌려보냈지 않습니까? 막 그냥 컴플레인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뭐 은도 주고 뭣도 주고 다 주고 이제 돌려보냈습니다. 화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말에 여기 오늘 17절, 18절을 제가 아침에 묵상을 하면서 참 우리 같으면 쪽팔려서 아닌 말로 이렇게 기도 못할 거예요. 거짓말 다 해가지고 남 괜히 피해 입히고 난 뒤에 또 그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를 벼룩도 낯짝이 있지 그 어떻게 기도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 믿음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라니까 그냥 아브라함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아멘? 아니 자기가 잘못해서 죄 없는 사람 아비멜렉과 그 아내 여종 그 다 일시적으로 불임 상태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버렸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라니까 그냥 아브라함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미안한 기색도 하나도 없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막 실수하고 허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가 잘 안 나오지요. 그런데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을 믿고 회개하고 돌이켜 나면요 뻔뻔스럽게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뻔뻔스럽게 기도해요. 왜? 하나님의 죄 하나도 없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냥 막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이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저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 언약 가운데 있으면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막 그냥 하나님 앞에 또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됐습니까? 완전히 회복시켜준 거예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기도하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그냥 하나님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참 이런 건 너무 쉽잖아요. 그냥 하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자격지심 때문에 전도 못하는 그런 여러분 자신이라면은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이 모양인데 뭐 내 꼴이 말이 아닌데 뭐 내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전도하겠느냐 이런 어떤 생각들 도덕적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야, 뭐 그렇지 않냐면 자기 의로 교만으로 충만해서 뭐 그냥 전도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해보면 돼요. 그냥 해보면요. 역사는 누가 일으킨다고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왜 그리스도인입니까? 왜 그리스도인입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열매가 뭘까요? 이 열매가 뭘까요? 영혼 구원의 열매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과 저를 택했습니까? 하나님 속마음이 뭡니까? 그 속마음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에 있습니다. 그걸 제가 오늘 읽어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양이라. 그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죽었을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에게 사로잡혀 종노릇하고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살았다는 거예요.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여러분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그 어떤 상황과 형편인지 알아야 됩니다. 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고 막 있는 거예요. 왜?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 아무리 조건 없이 우리 아무 조건 없이 우리 그냥 사랑해서 5절에 허물과 죄로 죽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허물과 죽은 우리를 살렸다는 거예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이렇게 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쓰면서요 무슨 마음으로 썼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 육체로 살고 있지만 우리 영혼이 이미 어디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예수님과 함께 지금 있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또 함께 이렇게 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함께 앉히시니 하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의 오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구원은 뭐라고요? 선물이에요. 공짜. 선물의 특징은 공짜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여기서 행위라는 말은 뭐냐면 율법을 다 지켜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해줬느냐? 10절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누가? 그가 만드신 하나님이 뉴 크리에이션 새롭게 만들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 용서해 주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천국을 소유하게 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속마음이 뭡니까?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정말 자격 없는 아브라함처럼 실수하고 또 실수하고 또 실수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모든 것을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뭐죠? 그게요? 영혼 구원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실력을 키운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속해서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아브라함 믿음이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 개입하셔서 그를 다시 일으키시옵니다. 우리도 지금 그렇게 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졌을 때 하나님은 직접 말씀도 하십니다. 환상도 보여주십니다. 막 이집트 왕에 나타납니다. 막 그랄 왕 그 아비말렉에도 나타납니다. 막 그리고 그들을 꾸짖습니다. 그냥 막 아브라함을 보호합니다. 뭐 이게 뭡니까? 하나님 원인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가만히 보면 굉장히 편애를 많이 합니다. 편애를 많이 해요. 자기 자녀를 놓치지 않으려고요. 뭐 얼마나 붙들고 있는지 몰라요, 사실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또 실수가 있어도 은혜가 또 이긴다는 이 믿음을 유지하려면 절대로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오면 살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실수가 있어도 은혜가 이긴다는 이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은 은약 때문에 끝까지 나를 보호하신다. 이걸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왜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용서한 여러분을 왜 여러분 자신이 용서를 못합니까? 그래서 자괴감에 빠지고 절망합니까? 또 실수가 있어도 은혜가 또 이긴다는 이 믿음을 가지려면은 다른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내야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와 사건이 있을 때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진심으로 섬기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 자상은 더욱 강건해지고 밝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옥 갈 사람 천국 가도록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절대로 붙잡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실수가 있어도 은혜가 또 이긴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한 주 동안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